2시간에 걸쳐서 사람의 혼이 무엇인가, 또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거 이제 잠깐 요약을 할것 같으면, 성경은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혼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자체를 혼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된 세 부분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혼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언제 혼을 부여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한 대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쫓겨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톤, 그 다음에 필로, 오리겐 등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둘째 이론은 창조 이론이에요. 사람이 수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즉시 사람의 혼을 만드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이제 수태되는 그 순간에 사람의 혼을 만들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물리적인 능력 어떤 측면에서 부모를 많이 닮고 태어나거든요. 맞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닮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그 혼을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닮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혼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모든 몸에 보낸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는 사실은 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수태될 때마다 그때마다 혼을 만들어 주시면 그럼 그 혼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죄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그와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죄는 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사람의 완고하고 반역하는 의지인데, 이 의지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혼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 있는 혼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매번 사람이 수태될 때마다 혼을 만들 때 죄가 있는 혼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질문은, 그분이 순수한 혼을 만드신다면 어떻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죄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셋째 이론은 혼과 그 다음에 육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세대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은 이 시편에 가서 보니까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 유전이 되고 혼도 어느 면에서 부모의 것에서 유전이 된다. 이렇게 돼야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면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이 이론에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의 죄로 물든 본성에서 예수님이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예수님도 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혼이 유전이 된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에게도 유전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창조나 유전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혼과 그 다음에 그 육이 유전이 되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하나님으로 항상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구조 안에 예수님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모든 교리를, 죄에 대한 교리, 죄인에 대한 그런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사람 자체가 혼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람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의 혼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육의 한 요소로서의 영과 혼과 몸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영과 육과 혼의 세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중에 하나인 혼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혼은 아주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를 의식하는 그와 같은 그 부분 아니면 그 기관을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식물은 혼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짐승도 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멸의 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혼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생명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요한계시록 18장 14절 가서 보시면 음녀 그 바빌론 도시를 가리키면서 이 도시에도 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이건 생명을 이야기한다. 또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도 혼이 있다 그래요. 내 혼이 미워한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그 혼, 자기를 의식하는 그와 같은 그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혼의 기본 속성은 혼은 인격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격체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는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기억, 그 다음에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의 기본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인격체잖아요, 사람이. 그거를 나타내 주는 그런 요소가 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사람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그 부분은 혼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 지적인 능력이에요. 어떤 일이 맞는지 틀린지,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도둑질. 도둑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판단하는 그런 능력.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도덕적인 것과 같은 감각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성은 단순하게 이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판단 능력이 지성이에요. 지성. 그 다음에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 그럼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도둑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 나빠요. 근데 분별력이 있으면, 나쁜 걸 알고 안 하게 되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때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결정해주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분별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그거는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이 다 됐어요. 근데 그러면 도덕적으로 이걸 죽여야 되냐? 죽이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양심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양심이. 예. 자, 그래서 양심은 도덕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러냐. 이 양심이 삐뚤어지면 그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만 잠깐 보니까 시어머니지 어머니를 죽여서 정화조에 집어넣는데 몇년 지나서 지금 뼈가 발견돼서 보니까 며느리가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모든 자유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짓는 사람, 율법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 이걸 설명을 하는 가운데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잘 들으세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라는, 지금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 특히 율법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양심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몸 안에 신경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되면 뜨겁다고 느끼고, 그렇죠? 아프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 안에 이 몸의 신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혼의 감각기관이에요. 혼의 감각.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 신경이 죽으면은 뜨거운 거에 손을 대도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혼의 감각기관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무뎌지면 악한 일을 하고도 이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이제 버리게 되죠. 그래서 양심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 자체와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그런 책임을 이제 지니고 있고, 양심의 소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능은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순수하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람을 죽여야 된다, 안 죽여야 된다, 도둑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양심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양심이 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확신을 주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거의 완벽하게 이제 만든 거지만 사람이 이제 타락함으로써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뜨거운 걸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그 신경이 다 다르게 느껴지듯이 이 혼의 감각기관으로서 그 양심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혼은 모든 문제에서 사람의 판단을 굽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양심에 의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양심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굽어진 것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죄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자기의 양심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하지 않고 뭐에 따라 살았어요?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 이것만 추구하면 모든 것이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런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 양심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그의 양심이 선하게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보시면 그 전에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그의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그의 양심이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나마 5천만에서 많게는 1억 명 이상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잡아 죽일 때 양심에 거리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파면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래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이 에스겔 대언자의 말씀에 따르면 돌같이 딱딱한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이 있다 그래요. 영어로 hear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심장이 돌같이 딱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서 돌같이 딱딱한 심장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주겠다. 그게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양심은 저와 여러분이 늘 운전하는 자동차 그 안에 들어있는 계기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여러분이 시동을 걸면 이렇게 딱 넣으면은 거기에 엔진 오일도 있고, 그 다음에 냉각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이게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경고등이 들어있어요. 그 잘못되어 있으면 경고등이 빨갛게 뜹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건 냉각수가 뜨면 이건 냉각수를 보충해야 되겠구나. 브레이크 오일이 모자라는구나. 뭐,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뭐, 이걸 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경고장치가 떴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망치로 이 경고등을 깨버리면 당분간은 괴롭게 하지 않아요. 빨간 게안 뜨니까. 근데 얼마 못 가서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등이 우리에게 자꾸 뜨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빨리 고쳐야지. 이걸 자꾸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인 맞은 그와 같은 양심의 상태로 양심을 바꿔놓으면 그러면 양심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양심이 두 종류의 양심이 있다. 하나는 선하고 순수한 양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선하고 순수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의 양심이 선하고 순수한 양심으로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갑자기 100% 변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니 갑자기 천사처럼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의 양심에 자꾸 경고등을 켜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거기에 순응을 하면은 점점 부드러운 양심으로 변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복음의 동기로 그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상과 마귀의 것들이 점점 싫어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자연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사람이 양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범법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24장 16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허락을 받고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을 늘 부드럽게 유지를 해야 된다.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 요새 저는 이제 민수기를 막 읽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살면서 지나왔던 것과 같은 과거를 이렇게 쭉 회상하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어떤 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또 리더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오늘도 이제 발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람이 그 양심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양심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딱딱해지는 거. 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양심을 우리가 부드럽게 유지해야 되겠다고 아주 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 처음에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왕으로 임명받았다고 할 때는 너무 부끄럽고, 야, 이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단 딱 왕이 돼서 왕권을 취하고 나서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양심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런 영광과 존귀를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몰락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 양심을 부드럽게 좀 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나쁜 양심이 있어요. 어떤 양심이냐? 약한 양심. 어떤 사람 양심이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시루떡을 가져다 줬는데 그거 고사 지낼 때쓴 거다. 그럼 양심이 약하면 못 먹어요. 저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결의가 없고 또 어두워진 그와 같은 그 양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에 가서 보면 양심이 더러워진 그와 같은 양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양심은 부패한 마음에 노예 노릇을 해요. 특히 양심이 더럽진 않아도 너무 양심이 약하면 그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 무슨 뭐 나를 지키는 거 하나, 이런 모든 것에서 너무너무 양심이 약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게 해서 사는 게.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옳게 강하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걸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 모든 것이 올바른 거,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먹는 거, 뭐, 날 지키는 거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모든 것에서 양심이 너무 약해 놓으면, 그러면 피곤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더러운 양심은 인두로 지진 양심이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인두로 양심이 지져지면, 그러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빠지면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게 식은죽 먹듯이 쉽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바뀝니다. 무슨 얘기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남편하고 가서 이혼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아내하고 가서 그냥 이혼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인두에 지져졌어요. 아주 완전히. 타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돼? 기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무슨 올바른 얘기를, 논리적인 얘기, 꼭 예수님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또 상식적인 이야기, 이성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두로 양심이 찢어지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이단에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하여튼 어떤 그 지독한 좀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율법과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수하는 양심이 되고 그 결과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어떤 데서는 또 양심은 무조건 다 나쁜 거다, 다 타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 그럼 점점점점 말랑말랑하고 살갗이 부드러운 그런 양심으로 점점 변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 나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 양심에 상처가 나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심이 활동을 멈추고 자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을 영원토록 괴롭힐 거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도 양심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예,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도 괴롭힌다고, 이게.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양심의 소리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올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의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의지는, 과연 살인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의지예요. 의지. 자, 그래서 이 혼의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감정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희로애락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양심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 영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려면 어느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의지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정말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분을 영접해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오늘 좋았다. 그거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심의 좀 가책을 받아. 그거 영접한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의 문을 열고 내가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부르는 자, 그게 뭐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이 의지가 이 혼을 쫙 열어놓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결코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정의가 다 있잖아요. 지적으로 다 들어요. 그렇죠? 또 그걸 듣는 가운데 감정이 반응할 수 있어요. 아,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딱 멈추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디까지? 믿습니다 하고 내 의지가 그거를 수용을 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죽어있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영을 탁 치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성은 희로애락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회개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렇게 감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풍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 웁니다. 미국 사람들 거의 울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제할 수 있어요, 이 감성을.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뭐 화장터가 어디고 가면 엄청나게 그렇게 울고 그래요. 예, 또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뭐 회개하거나 할때 보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엉엉대고 울고 그런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가면 난리가 나죠, 부흥회하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그걸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울고 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땐 의지가 작동을 해서 의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물론 지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렇죠?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는데 맨 끝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심하는 것은 의지하고 상관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혼에 두 존재가 접근합니다. 한 존재는 마귀가 접근해요. 한 존재는 마귀. 다른 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의 혼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귀는 사람의 혼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달을 해요. 접근을 시작해요. 그래서 선악과도 보니까 어때?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뭐 인터넷, 영화, 그렇죠? 이런 보는 것.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혼에 어떻게 접근해요? 듣는 것을 통해서 접근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 의해 와요? 보는 것에 의해서? No. 아니요.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이 히어링,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눈은 막혀도 귀는 열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무언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짜릿한 거뭐 이런 걸 통해서 눈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해요. 가늠하는 거 이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에서 나온 이런 모든 것들 다 보면 다 눈을 이렇게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접근을 하고 하나님 항상 듣는 걸 통해서 접근한다.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귀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들을 줄 아는 귀가 복이 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죠? 예수님 눈 갖고 얘기하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뭐야? 믿음으로 걷는다. 그렇죠? 보는 것으로 걷는 거 영어로 그걸 사이트라고 썼어요. SIGHT. 사이트는 C, SEE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 뭔가를 할것 같은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다. 그 뭐야? 사이트의 반대는 앞에 IN을 붙이면 인사이트가 돼요. 인사이트는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보지 않고도 판단해 볼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거는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 근래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쇼하죠. 드라마도 하고 교회에서 뭔가 목사의 설교 그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점점 줄이고 드라마 하게 되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예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다가 다 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듣거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할지 못하도록 이 매체를 사용해서 눈으로 자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보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오래 남고 아니면 눈으로라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아예 그것도 못하게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액정 비전을 가지고 쏴주니까 아예 성경책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혀 필요가 없고 가면 또 대부분 쇼하고 드라마하고 설교 말씀 요만큼뿐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식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 사람이 듣고 변화가 되는 거지 눈으로 보여줘서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던 그 모습을 누가 비디오로 쫙 이렇게 녹화해가 그걸 딱 보여주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왜 죄인이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줘서, 그래서 복음 선포, preaching, 복음 선포의 그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요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거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감이 있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영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영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영의 그 여러 가지 용도 같은 말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바람이나 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영이라고 얘기했고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도 영이라고 얘기하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 마귀도 영이고 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절이라든지 사무엘기상 30장 1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람의 몸이나 생각하는 몸의 태도나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할 때도 그걸 영이라고 표현한 그와 같은 경우가 몇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영이 죽어 있다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영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영이 죽어 있다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게더 맞느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영이 죽거나 소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이 소멸됐어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 가서 보시면 믿지 않던 불신자이던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의 영이 자기가 꾼꿈 때문에 근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뭐예요? 영이 지금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불신자인 아합왕의 영이 슬퍼했다고 열왕기상 21장 5절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왕의 영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이 포로 생활로 지금 바빌론 포로로 와 있던 그 유다 사람들 뒤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영이 죽거나 소멸된 그런 케이스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을 가진 채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 와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영을 탁 치게 될 때. 그때 그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영이 죽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얘기할 때는 대충 아, 그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맞지 영이 죽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와선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몸은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을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플라스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몸은 혼을 담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하고 혼하고 이 이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혼은 비물질적인 요소고 몸은 물질적인 요소고 그래서 비물질적인 요소는 다 선하고 물질적인 요소인 몸은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악하다는 거예요. 몸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아 학파라는 거 아시죠? 스토아 학파 어떻게 해요? 금욕을 통해서 그렇죠. 이 몸이 이게 악한 거기 때문에 이 금욕을 통해서 몸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성경은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몸 자체가 나쁘다, 좋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몸 자체가 나쁘다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가 나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 게 나쁘다고 해요. 육체, 플래시라고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감이 들어있는 이런 그몸 자체가 나쁘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학파가 있냐 하면은 쾌락주의자들로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 여기는 몸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몸만이 중요하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몸을 즐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몸은 멸해도 몸은 이렇게 멸해도 혼은 멸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옥에서 몸과 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몸은 혼의 파트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공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일 때 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희생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을 때에도 그걸 깨서 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러고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만 성경이 금하는 것은 몸이 통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주인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몸을 원수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몸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몸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몸 안에서 행한 것 그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보상이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이 죽으면 창세기 3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혼이 떠납니다. 혼이 떠나요. 그 다음에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전도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6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근데 거기 내용을 가서 보니까 부자가 나사로도 알아보고, 그렇죠? 나사로가 부자도 알아보고. 또 부자가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말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거 뻘거벗고 있겠어요? 옷도 입고 다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중간적인 어떠한 중간 단계 어떤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몸이 있습니다. 죽으면 이 몸이 무덤에 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몸이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럼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게 최종 몸이에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몸.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중간에 몸이 있으니까 옷도 입고 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걸 다 봐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몸, 영화로운 몸을 받기 전에 그 중간 단계 지금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하여튼 사람이 둘중 안에 하나 가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몸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혼육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내가 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혼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의 용례 거의 대부분이 혼은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일부 어떤 구절만 보시면 사람의 이 삼중적인 그런 그 요소로서의 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몸도 있고 나는 영도 있지만 나는 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새 차를 타고 기분 좋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운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운전해 나가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국에서 보내는 신령한 아주 영적인 그와 같은 음악과 지금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룰랄라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운전자는 사람의 혼이고, 그다음에 차는 사람의 몸이고, 그다음에 라디오는 영으로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잘못해갖고 차가 길을 벗어나갖고 나무에 이제 충돌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게 아담의 타락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첫째, 자동차가 가기는 가는데 이게 몸이 가기는 가는데 크게 상해서 결국은 기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듯이 아담도 결국은 몸이 망가져서 930년에 죽게 됐습니다. 930세까지 살다가 라디오는 완전히 망가져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래, 영적으로 죽은 그와 같은 존재가 이제 됐다는 거죠. 운전자, 누구예요? 아담이죠? 살아있긴 한데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의 정죄를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라고 한 사람이 사고가 난 이후에는 이제 라디오 없이 망가져가는 그 차로 끝까지 인생길을 가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차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차를 두고 떠나서 불호수 속으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이제 놓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 첫째, 몸에 대해서 비록 망가져가는 차를 완전하게 이 세상에 고쳐주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차 전체를 결국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맨 마지막에 가면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차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둘째, 라디오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곧바로 성령님이 라디오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라디오 수신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수신이. 그래서 차 안에는 좋은 음악과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셋째, 운전자, 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정죄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어서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로 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건 우리 여병수 형제님이 얘기한 핸드폰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껍데기가 몸이고 그 안에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그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혼적인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그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사요? 전화하려고 사잖아요. 전화하려면 뭐가 있어요? 통신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통신이. 그게 연결이 안 돼도 다 살아있어요. 이게 다 돼요. 시계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예, 가장 기본적인 기능, 통신이 안 된다고, 통신. 그 통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신, 이게 연결이 딱 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입해야잖아요. 맞습니까? KT든 LG든 가입을 해야 그 가입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입하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핸드폰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는 거죠. 몸도, 그렇죠? 혼도, 그 다음에 이 영도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가입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혼육의 관계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5절을 가서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갖고 괴로운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혼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영과 육과 혼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닫으셨다고 생각하니까 한나의 뭐가 먼저 괴로워요? 영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영이 슬퍼한 다음에 뭐예요? 그녀의 혼이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혼이 괴로워. 영이 먼저 슬퍼하고 혼이 괴로운 가운데 그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어요. 쏟아놓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몸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너무 슬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나 철야 같은 거, 이런 걸뭐 1년에 50일씩 하고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할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